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대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2020년 우리 성교회의 목사님께서 연초에 해년마다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제 마음에도 굉장히 많은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도 말씀이 이렇게 임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었겠지만 저는 특별히 좀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많은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시간인데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다 잘 아는 좀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매번 듣는 거지만 말씀을 믿는 거다 하고 우리가 매번 듣고 계시죠.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건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나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이렇게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라는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에게 가브리엘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네가 수태하여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없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성경에 처녀가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는 처녀인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기에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 너는 아이를 가지게 될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나는 산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인 건 사실인데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를 만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는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에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나는 산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지요?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다. 여러분, 오늘 예배전에 연극을 보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연극을 볼 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연극을 해 줬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느냐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죄 안 지으세요? 목사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아니, 사람이 날마다 죄를 짓는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도 듣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내 소리도 듣는 겁니다. 우리 안에 두 소리가 들려서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하고 다른 마음도 같이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말씀만 들려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내서 야, 마리아야, 네가 잉태하여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좋기는 하지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아람 나라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에 여러분 문둥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구국공신이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튼튼하게 여러분 보호하는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전쟁을 하러 갔다가 포로 하나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주인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이 남편에게 말을 해서 여보, 사마리아라는 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문둥병을 고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제가 문둥병을 고치고 싶은데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자기 나라의 선지자가 이 문둥병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왕이 편지를 써줬습니다. 사마리아의 왕이요,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문둥병을 고친다고 하는데 내 종 시나 나아만을 보낼 테니까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나아만이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마리아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놀래가지고 신하들끼리 의논을 했죠. 왜 아람 왕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겠냐. 이건 필시 나라를 염탐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다. 어떻게 사람이 문둥병을 고쳐 말도 안 돼. 날 보러 문둥병을 고쳐내라고? 그러면 결국 이걸 빌미로 우리나라와 전쟁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의 그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선지자가 그 사실을 들었어요. 왕이여, 왜 당신은 옷을 찢고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아만이 이제 선지자의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아람 나라의 왕이시여,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시여, 여기까지 먼 길을 행차해서 오셨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하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그 아픈데 당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왔어요. 근데 문도 안 열어주고 신하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뭐라고 했죠?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라는 거죠. 나아만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은요 어떤 강이냐면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어요. 평소에는 여러분 여러분 사시는 동네에 보면요 평소에 도랑에 물이 없다가 홍수가 지거나 여러분 막 이럴 때 물이 이렇게 가득 차서 흘러가는 데 있죠. 이런 데가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물이 있을 때는 어느 때냐면요. 아주 더러울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 병은 깨끗하게 해야 하잖아요. 소독을 하고 감염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게 문둥병인데 여러분 그 흙탕물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으려고 하는 병도 다시 도져가지고 더 막 바라게 될 텐데 그러니까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왔다가 다른 강도 아니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화가 잔뜩 났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이럴 바에는 우리나라에도 좋은 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강물에 들어가서 씻어가지고 몸을 나을 것 같으면 깨끗한 우리나라의 강물에 가서 씻어야지. 이 더러운 시궁창 같은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내가 뭘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신하들이 따라가면서 말을 했잖아요. 왕이시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셔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둥이를 낳는데 병 고치는데 이거보다 더 큰 일 하라고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야, 진짜 멋있는 신하를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의 말을 듣고 나아만이 돌아와가지고 몸을 씻었는데 깨끗하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돼 있느냐면 나아만의 마음 속에 뭐라고 날보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마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돌이켜서 와서 씻으니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과 다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처녀가 수태하여 아이를 낳는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남자를 모르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너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해? 깨끗해, 씻어서 깨끗하게 돼? 무슨 소리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강물에 가서 씻지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그냥 믿으면 뭐라고요? 내가 온전하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내가 온전하네요. 이러면 구원이 되는데 저가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죄 안 짓나?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노? 이런 뜬금없는 생각이 올라와가지고 우리 안에 두 마음을 덜렁 가지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두 생각을 가지고 마음에서 저울질을 하고 있으면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말씀도 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도 있고 이 둘을 마음에 함께 두고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군대 장군이 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일 이맘때. 여러분 내일 이맘때가 되면 지금 모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굶주려가지고 자식을 삶아먹고 있는 이런 황당한 기근이 그 나라에 와 있는데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 성의 곡식이 풍성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창을 연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지가 하늘 창 열리는 걸 봤나? 보지도 않았으면서 갑자기 속에서 여러분 곡식이 막 진짜 지금까지 아이를 삶아먹을 만큼 이런 기근이 흉악한 기근이 있던 성에 여러분 곡식이 산처럼 많아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은데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어와요? 어이구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하늘에서 창이 연들 이런 일이 있겠나? 아니 이런 그냥 갑자기 그런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하루는 아침에 박옥수 목사님이 전화를 제게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목사님이 전화하실 때 새벽에 이런 새벽에 자주 전화를 하세요. 4시 반, 막 5시 이렇게 전화를 딱 하셔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막 응격결에 전화를 딱 받았어요. 여보세요? 예, 저 목사님 접니다. 임 목사님! 예, 요즘에 임 목사님도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제가 새벽에 너무 막 뜬금없이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해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임민철 목사님도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납니까? 하고 내한테 전화를 딱 하는데 순간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안진뱅이를 못 만났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갑자기 그런 질문을 제가 이제 자주 받아요. 자주 받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안진뱅이가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눈먼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갑자기 들어지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한다고 낫나? 물론 뭐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잖아요. 아니, 기도한다고 낫나? 아니 안진뱅이가 낫겠나? 아이고 암 환자가 기도한다고 낫나? 아무에게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만 듣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듣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에다가 딱 담아놔요. 그러니까 말씀도 담아놓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도 담아놓는 거예요. 아이고 하늘의 창을 연들 이런 일이 있으려고. 여러분 군대 장군은 용기를 내가지고 입으로 말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은 그럴 용기도 없잖아요. 혼자 속으로 담아놓고 아이고 주여 아버지 뭐 이런 일이 있으려고 기도한다고 되나? 아무에게도 안 하지만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사람만 있지 않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여섯이나 둔 여자였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물이 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자가 물길로 온 이 우물물을 먹으면 목이 다시 마르고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만 먹으면 저는 여기 오니까 목이 바짝바짝 타요. 목이 타서 물을 갖다 놨는데 이거 먹으면 또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마르지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으면 뭐 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말씀 들으면 무슨 마음 들어요? 아이고 그런 물이 어딨노 하고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는데 아마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은 안 올라오지요. 말이 뭡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뭐라고 했어요? 남편을 여섯이나 둔 여자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그런 물이 다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 여자는 매일 목이 말랐어요. 그가 샘물이 목이 마른 게 아니고 그 영혼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니까요. 이 여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물 좀 내게 주십시오. 나도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말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뭐라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좀 주세요. 내가 좀 먹고 나도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구별이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믿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못 믿느냐? 그건 뭐냐면요, 내가 말씀보다 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못 듣게 돼요. 그러나 말씀이 나보다 크면 그 사람은 말씀을 듣게 돼요.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게 신앙인데 말씀이 내 생각보다 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이 말씀보다 커지면 그때부터 천하 없어도 신앙이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 자, 여기 보세요. 시편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시편 시편 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다윗이 이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람을 가장 높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말세예요. 사람이 먼저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게 이 시대예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과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을 높이다가 보니까 이제는 부모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게 말세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성경하고 아주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나. 다윗은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자신이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마음을 써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 제가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시편 144편 조금 더 뒤로 가보시면 144편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건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조금 하나 더 읽어볼까요?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큰 소리로 15절 시작.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복이 있다는.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를 잡으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다윗은요, 여호와가 자기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 마음을 이끌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는 자기가 중심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중심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베풀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중심이 돼 있어요. 사람 사는 세상,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 그건요 공산주의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마음에다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그 백성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하려면 크게 하세요.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여호와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니까요.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왜 복을 받았나, 이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나, 이 사람 마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도 그걸 감추려고 밧세바를 얻는 걸 가리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는 살인자요, 간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됐는데 여호와가 자기를 생각하는 것, 여호와가 자기를 돌아봐 주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인간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말씀을 배척한 사람도 있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물이 있습니까? 아니 네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도 안 돼요.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어찌 이런 물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내게도 주셔서 다시 이 샘에 내가 물들어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 목마름을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보다 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머무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보다 크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신년사 말씀을 목사님 옆자리에 앉아서 제가 듣는데 야, 올해는 무슨 말씀을 전하실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40절 제가 오늘 여러 성경을 읽었는데 40절을 읽으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그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건 나사로 이야기인데 그러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요한복음 21장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잘 기억이 없으세요? 신년사 녹음 테이프도 올려놓고 기쁜 소식 선교회 홈페이지도 올려놨는데 안 들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첫날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 들었을까 싶어서요. 요한복음 21장 베드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말씀하시다가 베드로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시면서 21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세 번 모른다고 저주하고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제자야?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 돼. 그래서 다시 버린 배를 찾고 그물을 찾아서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구우시고 베드로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너 나쁜 짓 했지 이러면 말이 되는데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했대요. 목사님이 저도 거기까지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왜 베드로가 대답을 못했습니까? 베드로 마음을 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어. 나는 예수님을 팔았어. 나는 예수님을 저주했어. 내가 무슨 제자야. 물고기나 잡으러 간 내가 무슨 제자야. 그 마음이 베드로를 누르고 있는데 그런 베드로 마음 밑바닥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하려고 여기 오셨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네가 무슨 제자야 하고 없인 여길 수 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바닷가에 오셔서 그 호숫가에 오셔서 조반을 준비하고 불을 피우고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놓고 왜 자기를 기다리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고맙고 사랑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어요. 너 예수 부인했잖아. 저주했잖아. 나를 버렸잖아. 너 모른다고 나를 예수님하고 예수 베드로가 나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나 알지도 못해요 했는데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하고 눈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성경에 예수님하고 눈이 딸랑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확실하게 부인을 한 거예요. 할 때 좀 조금만 하지. 그래 놓으니까 베드로가 이제 막 이게 누구 말대로 범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확실히 부인을 해놓으니까. 그게 마음에 베드로 마음에 가득 차서 나는 예수를 부인했어.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차마 말을 해.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차마 말을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어쩐지 몰라도 제가 신년사 말씀을 목사님 옆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내 마음에 막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거든요. 자네 요즘에 기도하면 안진병이 일어나나 하고 전화를 내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전화를 받을 때 저를 누르는 게 있었어요. 난 안진병이한테 기도를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면 안 나을 것 같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은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꼭 안 나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제 마음에 저를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전 사실요 오늘 강대상에 오르면서 내가 오르면 다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왠지 제가 설교를 하면 사람의 마음이 안 움직일 것 같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올 것 같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비록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지만 모른다고 저주했지만 그런 베드로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이 작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줄 압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 마음에 눌려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려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 듣는데요. 속에서 아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막, 야, 내가 2020년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를 그날 알게 됐어요.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술 먹었어요? 담배 폈어요? 육신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솔직히 저 그런 마음 많았어요. 그런데 비록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에 젖어서 쾌락에 젖어서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 밑바닥에도 예 크진 않지만 목이 눈물만큼 예 뭐 크다고는 차마 말을 못해도 여러분 안에 남한테 차마 내놓으면 무시받을만 하니까 내놓지는 못하지만 조그만한 마음이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없는 사람은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세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니까. 오셔서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차마 대답을 못했답니다. 저도 베드로처럼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부산 대형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다 순국선열에게 묵념. 전부 다, 아우, 누가 또 고자질을 해가지고, 내 믿음 없는 거 어찌 또 알아가지고 저러시나. 이런 마음이 많아요. 여기는 서울 분들이라서 아마 그러지 않죠.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나는 믿음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강남교회 성도들은 그러시죠? 대연교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 늘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 형제자매들은 안 바뀌나? 이래가지고 되겠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고만 있지. 진짜 그 마음에 자기에게 눌리고 형편에게 눌리고 부모에게 눌리고 자식에게 눌리고 직장에 눌리고 진짜 막 누르는 그 힘에 길을 못 피고 사는 성도들, 어깨가 축 처져 있는 성도들을 볼 때에 자매님, 비록 자매님이 눌려 살지만 자매님 안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너무 작아요. 괜찮아요. 목이 눈물만큼밖에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주님은 그 마음을 깨워서 우리 안에 세워놓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에게 눌려가지고 내가 무슨 제자야, 내가 무슨 주를 사랑해, 이 사람들보다 더욱 주를 대적한 건 내가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보다 더 주를 사랑하느냐, 말도 안 돼. 그런 베드로 마음 밑바닥에 예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덕덕을 굽고 생선을 구우셨나. 주님, 당신 나 사랑하시잖아요. 나도 주를 사랑합니다. 근데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왜? 누르는 마음이 너무 세니까요. 야, 2020년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하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임 목사, 목회는 이렇게 해라. 네가 이제 2020년 만나는 사람에게 그 마음에 잠자고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끌어내서 그 육신 위에 올려 세우면 믿음으로 살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제가 막 이 마음이 드니까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내가 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이렇게 살아왔을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요. 죽은 지 나흘 됐어요. 무덤에 장사한 지 나흘이 됐다니까요. 썩어서 냄새가 나잖아요. 여러분, 마르다 마음을 누르는 게 있습니다. 주님을 초대해서 주님이면 살리시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오빠가 죽어버리고 나니까 죽었다라는 생각, 냄새 난다라는 생각, 썩은 지 나흘이 됐다라는 생각이 누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려고 했던 마르다도 그 마음이 누르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 형편에 눌려있고 환경에 눌려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을 살려내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주의 마음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각오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구원을 받으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믿음과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아멘. 다 줬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차마 여러분이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요. 왜 못하지요? 예, 눌려 있어요. 눌려 있어요. 주일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번 대전도 집회 때 구원을 받으신 자매님인데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분만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대전도 집회 때 남동생이 누나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너무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 예자도 싫어해.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갔다고 하면요, 바로 이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동생들이, 언니들이 다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분 혼자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집회를 마치고 이분이 교회를 와서, 목사님, 저는 구원을 받으니까 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제가 내 남편하고 35년을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남편은 이걸 아는 순간 우리 집은 박살이 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매님, 구원은 받았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오늘 가서 말하십시오 그랬어요. 저 못해요. 왜 못하세요? 이거 말하면요, 이혼하고요, 쫓겨나고요. 저 큰일 납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동생 집에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속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가서 말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 구원을 받자마자 날 보러 죽으라고 해요 가서. 아니 왜 죽을 믿음을 갖고 계세요. 살 믿음을 가지셔야지. 가서 말을 하시라고. 그런데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고 지난주에 수양회를 오셨어요. 수양회 3박 4일인데 수양회를 와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매님 안 죽었네요? 아니 남편한테 말하면 죽는다면서요.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는요 죽을 요량하고 남편한테 가서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간다고 말을 안 하고 수양회를 간다고 말을 했대요. 저는 결혼하고 35년 동안 남편을 떠나서 하루 저녁 잠을 단데 가서 자본 적이 단 하루도 없대요. 근데 4일 동안 남편을 떠나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자기는 교회 가는 것보다 이건 더 큰 문제다, 이게.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자매님이 남편에게, 여보,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수양회를 가야 된다는데, 나 동생 따라서 수양회를 좀 가고 싶다. 세상에, 뭐 그 밤에 뭔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을 붙들어 놓은 것 같다. 어쩜 가서 푹 쉬었다 와라. 그래가지고 수양회를 보내준 거예요. 이 자매님이 수양회에 와서요, 이게 뭐 말씀이 들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수양회에 앉아 있는 게 꼬집어 보고 막 만져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 천국 안 가도 돼. 그게 천국이야, 이분한테. 너무 기뻐가지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 말 들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을 듣고, 말 한마디 내뱉은 게, 교회도 자유롭게 오고, 수양회도 자유롭게 오고, 남편을 떠나서 내가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사미님이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에서 막 그 남편이 그런 막 흉악하고 막 한 번도 허용을 안 해준 이런 남편이라고 하니까, 자매님 그냥 적당하게 귀에 봐서 지금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만 귀에 나오지 말다가 남편 없으면 나오고 이렇게 좀 하다가 믿음이 생기면 그때 가서 말을 하세요. 이렇게도 내가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우리 마음속에 비록 눌리고 나를 누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작지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그 마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보다 크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크면 그 속에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야고보서를 잠깐 에베소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하나님이 종과 주인에게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소개를 해 놓았는데, 여기 5절에 보시면 종들아, 종들이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종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인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종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눈가림을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로 상전들아, 이제 그러면 이 주인은 어떤 일을 조심해야 되느냐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저는 성경을 읽다가 거짓말을 그치라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공갈을 그치라고 돼 있어요. 공갈. 여러분, 공갈 치지 마세요. 이런 말 한 적 있죠? 공갈이 뭐예요? 공갈. 거짓말. 공갈하고 거짓말은 달라요. 공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남의 재물과 재산을 협박을 통해서 빼앗는 걸 보고 공갈이라고 해요. 이게 그 제가 법에서 배웠어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야, 상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공갈을 하지 말라는, 공갈. 여러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집에 가서 뭐라고 해요? 남편이 딱 테레비를 보고 있어요. 수양이 안 오고.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죠? 그냥 테레비 속으로 들어가라. 막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테레비 보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라. 뭐 하려고 사나? 여러분, 이런 건요, 따라해보세요. 공갈. 그건 공갈이에요, 공갈. 왜냐하면 그 마음 밑바닥에도 비록 지금 테레비를 보고 있고 세상에 빠져 있고 정욕에 끌려가고 있지만 그 안에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깨워야 돼요.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막 세상 좋아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들이 가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 뭐, 네가 무슨 구원, 아니 구원 받은 걸 다시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려면 뭐가 좀 똑발라야지. 이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싹 뺏어가지고 고마마 어두움으로 멸망으로, 아 물론 여기에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변해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값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도들이 전부 다 어디에 눌려서요? 형편에 눌리고, 자기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눌리고, 그래서 차마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성도들에게, 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사나? 그게 구원받은 거야? 구원받은 사람이 너처럼 살아? 그러니까 어때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냥 뭐 내가 변하지도 않는데, 뭐 달라지지도 않는데, 수양이 올 필요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곁길로 가도록 만들어 간다면 이건 공갈 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갈을 치는 거라. 제가 몇 해 전에 안산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안산에 가니까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굿뉴스콜을 갔다 와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마음에서 아니 도대체 왜 이분들은 교회를 안 나오나? 구원도 받고 1년 동안 해외 봉사도 했으면 믿음도 있을 텐데 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 제 마음에 그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가 마침 크리스마스 칸타타 시즌이어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네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 제가 그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라는 땅은 또 작은 땅인데 유대라는 땅에서 베들레헴은 또 더 작은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유대 땅 중에서 너는 작지 않아. 왜?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 그래서 너는 작지 않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 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비록 저희들이 교회를 안 나오지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세상을 즐기고 있지만 그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지 않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먼저 영광이라는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영광이야? 예, 목사님. 제가 내일은 교회를 갈게요. 아니, 너 교회 오라고 전화한 게 아니야. 그랬더니, 예, 압니다. 제가 친구가 결혼을 한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갔습니다. 다음 주는 꼭 갈게요. 아니, 너 교회 오라고 전화한 게 아니고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아니요. 꼭 갈게요. 다음 주는. 아니 교회 오라는 게 아니라니까. 아이씨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막 너무 겁이 나서 전화를 끊었어요. 조금 더 하면 막 욕할 것 같더라고. 내가 다음 날 다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영광아. 그러니까 예 목사님. 자 교회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막 무서운 거예요. 그 뒷얘기 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내가 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 그랬더니 아, 알았습니다. 교회 갈게요. 교회 안 와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영광입니다. 그래 내가 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아유 목사님 해보세요. 그래 너 작지 않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너 작지 않대. 알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그 형제는 무슨 말을 해도 교회를 온대요. 그리고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야 영광아 너 작지 않아. 마태복음에 보니까 작지 않다고 돼 있어.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 청년들에게 매일 전화를 했어요. 자매 너 작지 않아. 예 목사님 다음 주는 교회 갈게요. 계속 교회 온대요. 그리고 함흥처사예요. 그렇지만 저도 계속 전화를 했어요. 영광아 넌 작지 않아. 자매 너 작지 않아. 이걸요 2년 정도를 했어요. 제가요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제 청년들이 내가 전화 오면 다 알아요. 작지 않지요. 뭐. 작지 않지요. 자기들끼리 전화해가지고 너 목사님 전화 왔더라. 전화 왔어. 뭐라고 하시대? 작지 않다. 자기들끼리도 이제 근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왜 우리가 작지 않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하나씩 오더라고요. 왜 작지 않은가를 알아보려고. 그래 교회 와서 청년들이 19명이나 나왔어요. 저는 그걸 잊지를 못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전도를 잘한 것도 없고 뭐 기도를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구나. 내가 작지 않구나.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네. 그 마음이 청년들 마음에 꿈틀거리니까 비록 내가 술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정욕에 빠졌지만 그래 맞아 내가 이런 사람이지 예수님은 나를 작지 않다고 하셨다. 그들이 일어나서 복음의 일꾼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기에 완벽하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리를 잡았는데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었던 형편이 아직 여러분이 너무 커서 이 믿음이 여러분을 위에 올라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를 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신 위에 올라서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매일 말하시는 거예요. 죽은 살을 보고도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암 걸린 사람 보고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위에 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에 서면 불가능할 게 뭐가 있겠어요?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하던 그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리아 마음에 그러네. 하나님의 능력이면 뭐가 문제가 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때 처녀가 잉태를 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예를 쓰고 수고를 해야 말씀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보다 크면 믿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형편에게 다 눌려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은 말씀만으로도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고도 남아요.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제 들으면요 요한복음 11장 그거 마태복음 8장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뭐에 눌려 있어요? 근데 돈이 없잖아. 남편이 구원 안 받았잖아. 자식들을 봐봐. 때려 죽이고 싶어. 오만 개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어가지고 수양에 오셔도 천근만근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을 누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편에 눌려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데 돌문을 옮겨라. 돌을 옮겨놔라.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내가 와서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할 때는 안 오시더니 왜 죽어가지고 나흘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러십니까?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보면 모릅니까? 냄새 저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 우리 오빠는 죽었다. 우리 오빠는 썩어 냄새가 난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 마음이 누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풀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도 형편에 눌리니까 더 이상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는 사람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2020년에 새로운 소망을 준 거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믿어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더 온전해질 게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다 눌려 있어요? 예, 형편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자신에게 눌리고 못 배운 데 눌리고 모르는 데 눌리고 우리 할머니들은 할머니 그러면 난 몰라 기억이 없어. 왜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런 할머니들한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생일이 언제예요? 그것도 모를까 봐? 아니 영감님 그 돌아가신 날은 언젠데요? 그것도 내가 모를까 봐? 물어보면 다 알아 다. 그러면서도 계속 뭐라고 해요? 나는 늙었어. 기억력이 없어. 잘 몰라.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말씀을 마음에 못 받아들이게 돼요. 똑같아요. 예, 여러분 가난해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믿음으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에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선생님 힘드시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술 먹고 비틀거리는데 뭐 누구 놀리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에 당신 같은 분을 의롭다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하십시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의로워야 의의를 전하지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어야 믿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뭔 믿음을 전해요? 아멘. 제가 막 여러분 목사님 옆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제가 노트에다가 그 짧은 시간에 한 장을 적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야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네. 야,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네. 제가 여기 강대상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올라가면 무슨 이야기를 할 줄 압니까? 뭔 얘기하려고요? 내가 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내가 하고 올라왔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맞네요. 정말 맞네요.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의롭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의로워요. 영원히 온전해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못하는 이유는 그냥 형편에 눌려서 그렇습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를 누르는 게 있었어요. 나는 살인자야. 나는 가늠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윗도 그 생각에 눌려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람이 뭔데 이런 나를 주께서 돌아보십니까?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믿음으로 굳건히 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작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내게 주신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요? 여러분 그 형편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크게 여기십시오. 내가 잘난 사람은 말씀을 무시한답니다. 그러나 내가 못난 사람은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도 주고 시련도 주고 문제를 줘서 너 이런 사람이잖아. 실수를 하게 해서 너 이런 인간이잖아. 너 이렇잖아. 그런 너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날 때 우리는 돌문도 옮기고 여러분 요단강도 건너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시간시간 더듬어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망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 형편에 눌리고 자신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려서 우리 안에 주신 주를 향한 소망, 믿음, 감사, 기쁨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베드로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팔았어, 부인했어, 내가 무슨 제자야 하고 눌려있는 그 마음을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베드로 마음 속에 주를 사랑하는 마음, 이런 나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주시며 마음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보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수양회를 오신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또 수양회를 처음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말씀이 마음에 높이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길을 걷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제하겠습니다.